오늘은 현대판 개구리 이 파리 우상들에 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기억을 하시나요? 애플 컴퓨터 창립자였죠. 예, 스티브 잡스는 자산이 70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엄청나죠. 억만장자였는데 밀리언이었습니다. 근데 56세 암으로 사망했어요. 근데 그가 병상 침대에 누워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남긴 말들이 지금도 회자가 됩니다. 마치 우리 성경에 무슨 잠언 또 전도서 말씀에서 깨달은 듯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잠깐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나이가 들고 현명해지면서 알게 되는 건 사람이 30불짜리 시계를 차고 다니든 300불짜리를 차고 다니든 그 시계는 같은 시간을 가리킨다는 것이고 15만 불 자동차를 몰고 다니든 2000불짜리를 타고 다니든 같은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다섯 가지 내가 깨달은 것들이 있다. 첫째, 자녀들에게 부자가 되라고 교육하지 말아라. 행복하라고 가르쳐라. 그래서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사물의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알게 해라. 두 번째, 음식을 약으로 알고 먹어라. 그러지 않으면 훗날 약을 음식처럼 먹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당신 곁을 떠나지 않는다. 심지어 100가지 떠날 이유가 있더라도 있어야 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걸 붙들고 같이 있을 것이다. 네 번째, 빨리 걷고 싶으면 혼자 걸어라. 하지만 멀리 걷고 싶으면 함께 걸어라. 다섯째,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명의들은 다음 여섯 가지다. 햇볕, 휴식, 운동, 음식, 확신, 친구. 항상 이것들을 소중히 여겨 건강한 삶을 살기 바란다. 본인이 이 모든 일에 실패를 했어요. 남기면서 얘기하는 게 꼭 무슨 잠언 전도서 얘기 같죠. 사람이 살고 인생을 정리하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 한번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대단하게 성공했어요. 세상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영웅시켜서 영웅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들 케이스로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정작 나는 남긴 거는 이 내용을 생각하면 진짜 가치는 자신의 성취나 재물과 명예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급도 안 합니다. 뭐가 가치가 있는가? 정말 남는 것이죠. 소중하게 자기의 인생에 의미를 부각시켜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 살피는 이 출애굽기 부분은요, 하나님이 애굽과 바로에게 내리신 열 가지 재앙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들은 애굽 우상들에 대한 직격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들은 현대에도 모양만 바꿀 뿐 그 내용은 계속되는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현대판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500년 전 모세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영적 진리를 오늘 우리도 알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바로는 사탄의 대변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와 모세가 말을 주고받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그런 세계 속에서의 그 싸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자신의 술객들을 시켜서 모세가 첫째 행했던 물을 피로 만든 일을 똑같이 해내게 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둘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 저희들이 개구리 재앙을 이제 이 8장에 들어서게 되면 1절서부터 쭉 나와요. 우리가 본문은 12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개구리가 이제 너희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십니다. 개구리 재앙이라니까 혹시 중국 식당 가면 있는 프라이드 프라그레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개구리에다 잡아서 먹었으면 되지 않나? 그거 아니에요. 그런 식용 개구리가 아니라 이 개구리는 두꺼비에 가까운 종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 문명에서는 이 개구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번식입니다. 번식과 부활을 또 생각했어요. 사람이 계속 살아나는. 예, 그 애굽에 저 미라가 있죠. 미라를 왜 만들었을까요? 계속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시체라도 만들어가지고 놔두면 예, 어딘가 부활해서 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들였던 겁니다. 근데 이 개구리가 그런 것들을 상징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번식을 말했습니다. Fertility죠. 그러니까 이게 뭐 배란하고 뭐 이렇게 막 개구리가 늘어나는 게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이 개구리를 보면서 와, 번식 계속되는 예,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를 식격화를 했는데 자 보세요. 제 이런 상을 이집트 문화에서는 만들었어요. 보이세요? 개구리 머리예요. 사람의 형상으로 돼 있고 예. 뭐 요즘에도 현대판 그린 휴맨 지금 말하면서도 웃었는데 피가 예, 그린 컬러 피의 종족들이 있다 뭐 그런 음모론도 있어요.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애굽 문명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에요. 여하튼 이 개구리는 한마디로 뭘 얘기했냐면 번식, 부활, 그래서 이어지는 세대, 그거를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애굽인들은 외쳤던 거예요. 애굽이요? 계속 발전하고 영원하라 이러는 거예요. 요즘도 비슷한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영원하라라는 말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건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어느 문명에서든지 자기들이 어떤 그런 영광이 계속되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그런 우상들도 만들어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애굽은요 개구리를 소중히 알게 하려고 법으로 개구리를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개구리 죽이면 큰일 납니다. 뭐 중국 저 사람들도 이게 두꺼비 상 같은 거 이렇게 해주고 금 두꺼비 뭐 이런 거 다 비슷한 거예요 사실. 소중하게 번영을 뜻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구리가 늘어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개구리가 늘어나면. 그런데 문제는 개구리는 단지 물이나 연못 같은 데에만 있는 질서가 필요했어요. 개구리를 사람들이 보면서 인조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개구리가 그 바운더리를 깨버리고 올라오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운더리가 깨졌어요. 하나님이 명하시니 개구리들은 자기들 주제를 모르고 모든 걸 점령해 간 거예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냐면 너 바로에게 가서 나 주가 할 일을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해라. 그러면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에는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고 위로 올라와서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내로도 올라가고 너희 신하와 백성의 집에도 들어가고 너희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에서도 들어갈 것이다. 또한 그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모든 신하의 몸에도 뛰어오를 것이다. 자, 뭔가 한계가 있고 사람이 인조해야 하는 정도로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짓밟히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나님 명하시는 거예요. 자, 질서가 깨지니 좋다고 여기던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끔찍한 것들이 돼요. 지금도 그렇죠. 이거 좋은 거라고 막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것을 거의 우상화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화시킨 것이 넘치다 못해 질서를 깨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인생이 깨져요. 현대판도 똑같아요. 재앙의 대표적인 성질이 뭐냐면 이렇듯 어떤 오르가 깨지는 거예요. 질서를 파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릴 때 이 열 가지 재앙에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깨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도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연 질서가 파괴되고 도덕 윤리 질서가 파괴되고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파괴되는 모든 일들이 재앙이에요. 파괴된 질서가 회복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가능한 겁니다. 이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바로를 통해 자신도 하나님과 견주는 권세가 있음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죠? 하나님이 흉내내잖아요.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이번에도 바로가 자기들의 술객들을 부려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을 똑같이 하려고 해요. 그게 개구리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본문 아닌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에. 그러나 술객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오, 그럼 했네요. 그죠? 개구리들이 막 와요. 자, 그런데 이들은 문제를 보질 못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대로 질서를 회복하지 못하죠. 개구리들이 다시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보내질 못해요. 질서를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좀 잘 집중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탄은 그렇게 질서를 잃은 재앙을 자유 또는 번영이라고 시대마다 속여왔어요. 그게 인류 역사 속에 사단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유혹해낸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돌아와 바른 질서 속에 있게 원하시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사단에게 명하셨듯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고 지금도 사탄을 향해 같은 명을 내리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탄이 지배하는 애굽에 속아 머물러서 계속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우리도 비슷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거짓에 현혹되어서 이게 사는 거지라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로부터 15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더욱 분명히 그런 메시지를 애굽에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저는 지금 애굽은 그 옛날의 지역 애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굽 세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애굽으로 표현된 세상,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그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들려주세요. 어떻게 들려주셨나요? 모세 이후 1500년 지난 다음에 바로 죄 없으신 한 분이 모든 사람이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애굽의 개구리들과 이와 파리를 신으로 섬기고 있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셨던 겁니다. 세상인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고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8장에서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 즉 성경 복음을 듣고 진리임을 인정하고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이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삶을 깨닫고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게 된 사람입니다. 진리에 속하게 된 사람이고 주 예수 말씀 귀담아 듣고 참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도움받아 살기 원하게 된 사람이에요. 진리에 속한 사람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하신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래 예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우리는 이전에는 개구리도 좋았고 이도 좋았고 파리도 좋았어요. 세상이 다 그런 게 전부고 인생 성취라고 속여왔고 또 사람 각자 마음속에도 그러한 그릇된 정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상들이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만족이 될 수 없고 진리가 아니며 영원한 장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임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놓고 사단이 하는 이 행각이 뭔지 한번 보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가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면 8장의 그 10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가 대답하였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보내주겠다 하는 얘기예요. 내 백성을 보내러 가는데 지금도요. 사탄은 세상 속에 살며 복음을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러면서도 복음을 듣긴 듣는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일 할게요.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을 반복해서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형편이 되면 할게요. 내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 더욱 진지하게 해볼게요. 그 뭐죠?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과 흥정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흥정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어떠세요?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한 경우는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흥정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봐주시겠지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봐달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세요. 내가 그렇게 네가 내일 하다 보면 너 인생은 내 앞에서 칭찬받을 것이 사라진다. 그래서 내 인생 질서를 세우시고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면서 앞으로 내일 계속 반복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의 반복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여전히 애굽에서 나와 내 백성으로서 내 음성을 따르라는 메시지예요. 지금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는데 그와 같은 메시지는 우리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나의 백성은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원하는 건 뭡니까? 자꾸만 유혹하는 건 뭐냐면 저절로 개구리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어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 때 문제가 생기고 주님을 의지하다가 또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 잊어버리면 돼. 내일 다시 이렇게 하는 그 패턴을 주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내가 여전히 그냥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패턴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또 알아? 개구리가 제자리로 돌아갈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 아니면 저절로 내 인생의 질서를 파괴하는 개구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하는가? 그냥 이제는 할 수 없이 그런 형편에 맞춰서 내 삶을 슬슬슬슬 다시 어레인지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 내가 살아온 인생이 이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이 나를 불러내시는,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그리고 개구리와 이와 파리 같은 우상들, 그와 같은 것들, 현대판의 그런 우상들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게 뭐 그 다음에 우상이요. 그 다음에 이의 문제예요. 이.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플리 뭐 이런 게 아니고 날파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루살이 뭐 비슷한 것들이에요. 어디나 그냥 가득 있는 것들이에요. 세상에 없는 것이 없는 게 이 작은 날파리들입니다. 그래서 애굽 문명은요, 어디나 있는 이 날파리가 지구의 신이라고 숭배했어요. 어디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이 있지 그러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명해서 땅에 먼지를 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온 땅에 먼지가 다 이렇게 이로 변했다 했어요. 자, 바로가 또 하는 일은 뭘까요? 뭐 같은 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여전히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우리도 할 수 있어라는 것이죠. 세상도 할 수 있어라는 것이죠. 술객들에게, 마술사들에게 너희들도 똑같이 이 만들어봐. 근데 이번에는 시도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 돼요. 예, 그 18절에 보면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더군다나 이를 줄이는 일은 전혀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이 만들어내는 건 못하더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그 얘기는 못해요. 자존심 때문에. 이 세상에 자존심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크게 하거나 줄이는 어떤 일도 못한다는 걸 이제 깨달아요. 그래서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19절에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아니면은 사람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순간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까요? 그건 사람의 한계를 깊이 고백하게 될 때예요. 그래서 생각이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각의 깨달음이 있어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크신 신을 그때는 찾게 되죠. 그런데 그 크신 신이 누구예요? 참된 신은 사람을 만드시고 살아가는 바른 길과 바른 목적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성적으로 정직한 사람은 이 성경의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 그러나 마음이 거짓된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한계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인생을 자기 인생을 허물어가는 자존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존심 덩어리예요. 사람이 자존심 덩어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 노예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세상 노예이기 전에 자신의 정욕과 자아에 노예된 상태임을 자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기의 상태를 자각하는 그런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에 있음을 깨달은 자라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팔복이다 하는 말씀 중에 맨 처음 시작이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내가 영적으로 파산되어 있구나. 그걸 자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자아로 똘똘 뭉쳐있고 자존심 내세우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질 않아요. 즉 스스로가 인생을 계속 진행시킬 수 없고 영적인 문제에서 파산된 상태에 있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를 누리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래서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하시는 말씀으로. 그게 참 자유고 만족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출발입니다. 자, 이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또 바로가 그래도 말 안 듣죠. 사람은 그렇게 고집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 재앙이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 그래서 이 파리 보면 이제 21절 우리 읽으신 거죠. 네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궐에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파리 재앙입니다. 자, 그런데 21절만이 아니라 22절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한번 22절 읽었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네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 파리 재앙인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임재를 누리는 삶을 보여주세요. 당시 애굽에는 자 파리 이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당시 애굽에는 장님들이 많았어요. 눈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유 중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파리들 때문이었어요. 파리들 때문. 이 애굽 파리들은 우리가 흔히 지금 우리 뭐 날아다니는 파리 아닙니다. 손으로 탁 잡고 뭐 이러는 파리들이 아니고요. 더 작았지만 더 아주 강했어요. 그리고 사람 피를 빨았어요. 끔찍하죠. 사람 피를 빨면서 심한 고통을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 바닷가 같은 데 가면은 이 파리 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짜짜파리라고도 하는데 그게 공격해오면요 막아내지 못해요. 그냥 바늘로 쑤시듯이 공격을 해요. 피 쭉쭉 빨고 어전 한번 당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오래전에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파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한 고통을 주는데 사람 눈에 코에 귀에 입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눈에 눈꺼풀이 있죠. 달려들고 그러면서 거기에 피를 빨면서 심한 고통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눈이 머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런 파리를 애굽 전역에 들끓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 바로에게 경고하십니다. 바로에게 이 경고를 하시면서 우리가 읽었던 22절처럼 바로와 세상이 그리고 사탄이 주목하게 하시는 일이 뭐가 되어야 할지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목해라. 뭘 주목해요?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네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죠. 단지 일어나는 재앙들이 재앙으로 그치지 않고 그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시키는 일이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애굽에 잔뜩 있는 그 모든 우상들 다 주님의 임재 앞에 무너져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적을 참 이게 제 말씀을 보면서도 아 하나님 어쩜 그러시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내일 일어날 것이다. 아, 왜 하루 말미를 주시죠? 바로는 심심하면 내일 내일 그랬어요. 미루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바로는 내일이라고 얘기할 때는 거짓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미루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일이라고 하시는 건 뭐예요? 자비를 베푸시기 위한 말미예요. 그렇죠? 여유를 주시는 거죠. 나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시는 거죠. 여호와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실을 온 세상이 목격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걸 기뻐하세요.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의 백성, 바로의 백성의 차이를 보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시죠?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차이가 있음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는 어떻게 보이나요? 주님의 임재는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무슨 뭐 신령한 어떤 그런 뭐 경험이 있다? 아, 예수님은 너는 불법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아멘. 임재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차이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없고의 차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듯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주 뚜렷한 특징이 되어야만 해요. 우리가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분명한 특징이 더욱더 드러나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줄 알고 또한 증거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이래서 나는 주님 사랑하기에 순종하기에 주님은 나에게와 계시며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또한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다음 세대들에게 증거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어려운 순간에도 순종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삶을 우리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현대판 우상들을 멀리하고 하나님 임재 속에 살기를 힘쓰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임재 속에 살기를 힘쓰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 우리 어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은혜로우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들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들도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듯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재가 있는 삶이 된 것을 주여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앞에 증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